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연약함과 사망 가운데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간주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 가운데 부르시고 또 우리 세대의 복음화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수십만 가지의 문제가 다가올 것인데 그 문제 가운데 온전히 말씀의 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인도받는 안위와 보호함이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예배할 때 힘을 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 영광 돌리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3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로마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 각 장마다 정확한 주제가 있어요.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4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과 2장과 3장은 죄, 죄, 죄 말하고 있다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또 5장 넘어가서는 뭘 믿어야 되냐?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부활을 말하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동안 구약을 이끌던 거는 율법이라는 큰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서 어떤 규칙, 법칙, 계명에 의한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킬 것을 말을 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 후에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율법을 왜 주셨냐?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연결이 될 것인데요. 특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39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 또 율법을 왜 우리가 주셨는지를 구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뭐가 있냐면요. 왕의 결혼잔치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본문 좀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22장 성경을 잘 펼 수가 없네. 길이 안 들어가지고.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게 되면 뭐 다 읽긴 좀 그렇고요. 11절 말씀 보면 10절 말씀부터 볼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겨에 데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실은 지금 보게 되면 이 본문상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온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왔는데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100명이 왔는데 10명이 옷을 입고 90명이 옷을 안 입었으면 14절 말씀이 이해가 가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이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죠. 이 말씀이 마태가 쓴 책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당시와 지금 당시에 어떤 관점이랄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랄지 우리 갖고 있는 인식이랄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실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차이를 간과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많은 자의적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위험에 빠져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냥 본인 컨디션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호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너무 좋아하는 그 구미에 따라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되면 많은 것을 또 읽혀요. 중요한 거는. 왜? 워낙 다양한 말이 방대하게 써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내가 어떤 시각대로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 다른 성경을 봐도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것과 그것이 연결되면서 또 다른 그 사람의 신앙체계를 형성하게 되죠. 어떤 논문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우리가 뭐 그 상식적인 거지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성경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보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래 의도를 가지고 일정한 서론본론 결론 형식으로 썼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조직신학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원론부터 신론부터 신론, 인간론, 성령론 시작해갖고 그 조직신학 관점 그 구획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리고 실천신학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기독교 철학이랄지 뭐 기독교 교육이랄지 다양한 관점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당대 세계복음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성경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신학 관점으로 안 본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들었던 모든 그 구획들, 그 교리들은 성경을 보는 근간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원래 합동 측에 자라가지고 계속 칼빈의 대책이 들었어요. 칼빈의 신학, 칼빈의 성경관, 칼빈의 계시관, 칼빈의 인간관, 칼빈의 기독교관, 어떤 그리스도관, 모든 것들을 계속 받은 것이 책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복음 관점으로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노력이죠. 어떤 또 예를 감리교 출신이나 침례교랄지 뭐 오순절 계통 잘하신 분들은 또 알미니안 계통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또 볼 수밖에 없어요. 칼빈주사라는 사람들은 계속 예정론 이 근거에서 볼 수밖에 없고 알미니안 쪽에서는 예정론은 너무 운명론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관점의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적법하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새벽을 통해서 특별히 요즘 계속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율법 외에 율법을 대신할 만한 율법을 능가하는 또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율법으로 더 이상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율법으로 진행됐는데 지금은 그 율법 자체가 드러난 또 하나님의 한 의 때문에 그 역할을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율법을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완성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음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근데 그 죄에 사해진 상태만을 가지고 주 앞에 갈 수는 없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을 좀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근데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린 의롭다는 그 칭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핵심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의 총 내용이 십자가 부활이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디어 확증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사해진 것은 맞지만 그 죄 사해진 상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없다. 그 부활의 의가 우리에게 더 씌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흐름과 이해될 것이 사실은 많죠. 기억해 보세요. 아담을 하와를 가죽옷을 해입혔어요. 동물의 희생에 따랐고 그 피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죄를 하나님에 넘어갔죠. 또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수양을 드렸어요. 수양을 드림으로 이삭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대신 동물이 피를 흘렸어요. 유월절 사건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에 그들이 피를 발랐어요. 그 피를 바른 것이 각 가족의 각 개인들이 다 피를 바른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문설주에 피를 딱 바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구약에 계속 수십만 번의 제사가 막 진행됐을 거예요. 물론 대속죄일날 제사는 1년에 한 번 드렸습니다. 종교력으로 7월 1일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언약궤 뚜껑 위에 신서, 시은저라고 말한 속죄소에다가 피를 붓는 거예요. 피를 부면서 그 언약궤 위에 피로 언약궤를 덮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모두가 다 죄가 사해졌고 대속죄일은 전체가 다 전체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해야 되고 모든 노동력을 다 멈추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백성들이 금식해야 될 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때 전 백성들이 일을 멈추고 그 제사 행위에 몰두하면서 집중하면서 그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괴롭게 하면서 그들이 계속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두 수랍 앞에 있는 그 언약궤에다가 피를 쫙 부면 그 피가 언약궤를 쭉 덮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온 백성들이 죄가 사해졌고 한 마리 염소한테는 염소를 잡았어요. 한 마리 염소는 잡아 각을 떠 가지고 그를 백성들의 죄를 전가해서 성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 염소가 막 가다가 들락에서 늑대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신약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고 실제 대속죄일은 양을 잡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동물의 피를 통해서 아사셀 그 염소가 쭉 강해를 가다가 죽게 되는 것으로 백성들의 죄를 다 해결됐다는 것에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구약에 있던 제사법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사해진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면 동물의 죽음, 피뿌림이었어요. 피 바름, 피뿌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흘러오는 어떤 동물의 죽음과 이 피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왜 창세기부터 저 신약 끝까지 한 가지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고 속죄라는 방법임을 실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에는 전부 다 어떤 거냐면 동물의 죽음이에요.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서 사실 동물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죽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할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유대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이방인은 뭐냐면 율법을 안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본성으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계시해 놨다. 그 스스로가 양심상 본성상 그들이 죄인인 것을 확증한다. 2장에서는 율법을 가진 너희도 죄인이다. 3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죠? 율법 외에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금식기도를 어떻게 하고 십일조를 어떻게 하고 온갖 율법을 통해서 정결하게 살던 그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하나만 어기면 그들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는 거야. 의로울 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의롭게 할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선자들은 많은 선지서를 의미해요. 다른 말로 구약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얘기들. 어쨌든 구약 전체가 뭘 말하냐? 한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대요. 그 의가 누구냐? 22절 말씀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냐. 차별이 없다는 그 얘기는 로마 교회에 국한돼서 얘기해야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 의미예요. 그렇죠?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정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고 또 실제 모든 악한 불신자를 포함한 것이 아니고 악한 자를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자비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 의미를 받으면 안 되고 원래 유대인만 받는 구원이에요. 원래 참 감람나무만 받는 구원이에요. 근데 돌 감람나무인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 의가 미친 자들에게는 그들도 구원받는다는 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아래 구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자로 간주되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간주하시고 여기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사실은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는데 나는 의롭지 않다라고 막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지만 계속 믿음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와 복음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죄를 자복해야 돼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 앞에서 고백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고 시각을 맞추고 계속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근래 책을 좀 읽고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어떤 책들입니다. 전 세계 많은 목사님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설교가이고 그리고 굉장히 모든 목회자들의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죄가 많고 너무나 부족하고 늘 불순종하는 게 맞지만 그 구원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에 계속 집착하고 계속 그걸 드러내고 계속 거기에 생각을 두고 그리고 계속 죄를 운운하면서 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는 것이라는 말 표현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미 있던 내용들이었구나. 그런 가운데 계속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믿음에 이르는 것이 맞다는 그 말에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 맞다고 아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간주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선포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누군가가 실제 이 선포하신 그 내용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포하신 그 의로움을 실제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 땅에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실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내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의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한 그 부활한 의가 우리께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우리 인간의 모습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신 거예요. 그 씌은 자 그 언약궤를 피로 덮은 것처럼 피로 덮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사했습니까? 아니요.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백성이 사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양의 죽음 때문에 이삭이 안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안 죽은 거예요. 부인들이 죄를 사하려는 행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피를 뿌린 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흐름이 예수님에게까지 흐르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가 덮여진 것이고 덮임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간주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죄가 사해지고 덮여진 거 알지만 내가 보기에 내가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내가 보기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바울의 고백처럼 의를 향해 살아가야 되고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반대로 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결코 정죄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를 결코 정죄할 수 없고 율법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고발하랴?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가 있냐? 끊을 수가 없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짝 잘못하면요. 내 문제에 걸리기 쉬워요. 왜?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는 멀고 내 죄는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도 그랬어요. 7장에서 한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주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본인의 모습은 실제 곤고화되는 거예요. 늘 죄가 크게 발견되고 죄가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제가 수만 가지였는데 죄가 수십만 가지예요. 수십만 가지였는데 수백만 가지인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으니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시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방종이 되고요. 그렇죠?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막 지키려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니까요. 내 모습이 너무 처절하게 보여도 다 이루었다는 그 고백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다시 내게 있는 것을 꺼내서 주 앞에서 흔드는 거예요. 나 쟤 또 있다고 이렇게. 그걸 다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이 크냐?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이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렇죠?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게 그 조그만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잘못하면 격길로 가고요.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가고요. 잘못하면 방종케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강단에서는 계속 한 번 고는 영원한 구원이다. 하지만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된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싸워, 그 싸움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 싸움을 통해서 그 구원이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을 통해서 구원이 더 진실한 구원으로 더 큰 구원으로 나아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그것이 맞다라고 아멘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생존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유이자 목표이죠. 율법을 만족시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날 뿐이에요. 율법을 만족시켜라고 했으면 정말 우리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만족시킬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우리 비근한 예로 부모를 만족시킬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저거 철없는 것들 저거. 저도 어머니가 지척에 있어요. 여기서 20km도 안 되는 범위 내에 있어요. 1년에 몇 번 못 갑니다. 부르자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식을 또 키우잖아요. 보면서 아이고 이놈도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만족시킬 수 있냔 말이야. 하물며 하나님 그 우리 그 율법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사람이 지킬 수 있냔 말이야. 지킬 수가 없다라고 답을 내시는 게 정답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야. 네가 어떤 모습인지 깨닫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다고 나아가야 됩니다. 대신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대신 그 율법을 만족시킨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확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인간이었다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여자 몸을 빌어서 아담과 하와의 후예가 아닌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의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그분의 피로 구원할 백성들의 죄를 덮어버리신 것이죠. 자기를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 이기적인 것 같고 너무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은혜라는 거죠. 내 부족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몇 백만 가지는 끊을 거예요. 주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많은 변화들, 많은 생각들, 많은 그런 것들을 정죄당하게, 대적당하게, 고발당하게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믿음에 계속 이르는 것이죠. 구약에서 피로 백성들의 죄를 덮었다라면 백성들이 다 들어와서 본인이 뿌린 것도 아니에요. 한 명 대표자가 덮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다 해결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의 은혜가 임했다는 외적의 표현이에요. 그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나와 있잖아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을 온 인류들이 구원받을 만한 그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충족하시고 율법을 만족시키신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인간들의 피를 덮었고 우리 히브리서 한번 9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22절인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계속 피 흘림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10장 말씀 10장 10절인가요?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율법을 충족시키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 모든 걸 충족과 만족시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아유 내 모습이 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룩은 그리스도로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닙니다. 오늘 거룩이 내일 거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계속 머리를 엎드리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달라고 기도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믿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 정죄당하고 그 잡혀있는 것은 사실 일상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심이 큰 것임을 계속 시인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영광 돌리고 그에게 예배하고 죄의 사랑을 잡고 있지 말고 구원을 적다고 여기지 말고 모든 걸 충족시키시고 완벽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은 생활이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죠? 그런 말씀하고 계시고 13장 14장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또 에베소 4장 24절 말씀이니까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혜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 옷을 입으라고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서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계속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온전한 믿음을 드리면서 사라질 것이다. 믿음이란 뭐냐?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것만을 의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만을 믿는 믿음을 계속 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의 전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 돼야 돼요.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것이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큰 구원이 더 크게 보이셔야 돼요. 그것이 너무 놀랍고 내 모습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내 모습 보면 너무 어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신 그분의 그 피를 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의를 능력을 보면서 그 앞에 감사하면서 한평생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해 우리는 부름받았고 세계복음화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란 말을 많이 쓰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위치로 이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속에 필요한 것은 개인적인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에서 허락하시고 보이신 그 의의가 우리 인생만 더 커져야 되겠고 그 의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에게 경배 돌리면서 그에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가 우리에게 새 옷이 되어서 우리가 주 앞에서 의롭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간주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인도받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약한 자들에게 질병 걷는 자들에게 힘을 대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특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내려놓고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함을 대해 주옵시고 관련된 나라와 대륙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대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현장 권위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대해 주셔서 이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에 인생을 드리며 특별히 사업 현장과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 가운데 이끌려지는 복된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요심을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관련된 교회와 현장과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